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과 구약 전도서입니다.
28장 안식일 다음 날 곧 주간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의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때의 땅이 아주 심하게 흔들리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천사는 무덤으로 가서 문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내어 그 위에 앉았다. 천사의 얼굴은 번개와 같이 밝은 빛이 나고 그의 옷은 눈처럼 희었다.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 이런 천사의 모습을 보고는 겁에 질려 떨다가 정신을 잃어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찾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예수는 여기에 없다. 그분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와서 그분의 죽음이 있던 자리를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알려주어라. 예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너희들은 거기 가서 그분을 뵐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내가 그대들에게 전하는 말이다. 여자들은 무서워 떨면서도 기뻐하였다. 그들은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려고 서둘러 무덤을 떠났다. 여자들이 제자들에게로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 계셨다. 예수께서 안녕들 한가?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예수께 다가가 예수의 발을 붙들고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일러라. 그들은 거기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그 자리를 떠났다. 바로 그때 예수의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 몇이 성 안으로 들어갔다.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대제사장들에게 모두 알렸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장로들을 만나 이 일에 대해 의논하였다. 그들은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어서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들은 군인들에게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무덤에 와서 너희들이 자고 있는 동안에 예수의 죽음을 훔쳐갔다고 사람들에게 말하여라. 이 말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말을 잘해서 너희에게 해가 미치지 않게 해주겠다. 군인들은 그 돈을 받고 제사장들이 시키는 대로 하였다. 지금까지 유대 사람들 사이에 이 이야기가 그대로 전해오고 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으로 갔다. 제자들은 그 산에서 예수를 뵙고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나 그분이 정말 예수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니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에 순종하도록 사람들을 가르쳐라. 나는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전도서 제7장. 명예가 값비싼 향유보다 더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중요하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얼굴을 어둡게 하는 근심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더 낫다. 어리석은 사람의 웃음소리는 가마솥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와 같다. 어리석은 사람의 웃음소리는 가마솥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와 같다. 이 또한 헛되다. 탐욕은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 일은 시작할 때보다 끝낼 때가 더 좋다. 마음은 자만할 때보다 참을 때가 더 낫다. 급하게 화내지 말아라. 분노는 어리석은 사람의 품에 머무는 것이다. 옛날이 지금보다 더 좋은 까닭이 무엇이냐고 묻지 말아라. 이런 질문은 지혜롭지 못하다. 지혜는 유산을 받는 것만큼이나 좋은 것이니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 덕을 보기 때문이다. 돈이 사람을 보호하듯 지혜도 사람을 보호한다. 그러나 지혜를 깨우쳐 하는 지식이 더 좋은 까닭은 지혜가 그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는가?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헛된 세월을 사는 동안에 나는 두 가지를 다 보았다.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악한 채로 오래 사는 악인도 있더라. 그러니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말고 너무 슬기롭게 살지도 말아라. 왜 스스로를 망치려 하는가? 너무 악하게 살지도 말고 너무 어리석게 살지도 말아라. 왜 제명도 다 못 채우고 죽으려고 하는가? 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 지혜는 슬기로운 한 사람을 성읍을 다스리는 통치자 10명보다 더 강하게 만든다. 좋은 일만 하고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는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남들이 하는 말에 마음을 쓰지 말아라. 자칫 하다가는 내 종이 너를 욕하는 것까지 듣게 된다. 너 또한 남을 욕한 일이 많다는 것을 너 스스로 잘 알고 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해 보았다.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결심해 보았지만 지혜가 나를 멀리하더라.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도 멀고 깊으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겠는가? 그래도 나는 한 곳으로만 정신을 쏟아보았다. 지혜가 무엇인지 사물의 이치가 어떤 것인지를 연구하고 조사하고 이해하려고 하였다. 사학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며 우매가 얼마나 미친 일인지를 깨닫는 데에 정신을 쏟아보았다. 나는 또 올가미와 같은 여자 마음이 덕과 같고 손이 솟았을과 같은 여자는 죽음보다 더 쓰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남자는 그런 여자를 피할 수 있지만 죄인은 그런 여자에게 걸려들고 말 것이다. 보아라, 전도자가 말한다.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사물의 이치를 하나하나씩 찾아가는데 아직도 얻지 못하였지만 다만 찾으면서 깨달은 것은 오로지 천명 가운데서 남자 하나는 찾을 수 있어도 천명 가운데서 여자 하나는 찾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백성의 죄를 위해 희생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매일같이 희생을 드렸지만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동물의 피가 사람의 죄를 온전하게 없애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으로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고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히브리서를 통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전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이 히브리서는 구약성경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강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은 바로 이 믿음으로 행한 사람들임을 증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서신이라고 말하지만 바울의 대부분의 서신들은 자신의 이름을 분명히 밝히고 서신을 받는 대상도 분명히 거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부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바울의 서신들의 통일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죄인된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증거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제사장으로 표현하는 이 히브리서의 가르침이 바울의 신앙과 다른 것은 아니지만 그의 서신들에는 볼 수 없는 것과 분명히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복음의 핵심이 되는 십자가는 단 두 번 6장 6절과 12장 2절에 거론하는 것 역시 이 히브리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신약성경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문체가 사용되고 믿음의 논리에 전혀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이나 야고보서처럼 글쓴 대상이 유대인인 만큼 신약성경 중에 구약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한 것 역시 이 히브리서의 특징이지만 직접적인 인용과 상황을 인용하는 것을 합쳐서 74회 정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시편을 20번이나 인용하였습니다. 저자는 자신을 밝히지 않았지만 구약의 신앙과 성경에 능통하고 바울과 크게 다르지 않은 복음의 이해와 함께 당시 그리스 문화의 중심이었던 알렉산드리아의 영향을 받아 헬라 사상을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내용을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시작에서부터 예수도의 위엄과 품격을 거론하는데 1장 1절에서 4장 13절에 만유의 후사이시면서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천사와 비교될 수 없는 존재로 1장 4절에서 2장 18절에 율법의 도구로 역할하였던 모세와도 비교될 수 없는 바로 율법을 주신 분으로 3장 1절에서 4장 13절에 주님의 존귀를 증언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증거하는데 4장 14절에서 10장 18절인데 먼저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직 4장 14절에서 7장 28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 8장 1절에서 13절 진정한 성소와 희생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9장 1절에서 10장 18절 순서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신앙의 논리를 바탕한 기도인의 삶의 실천을 당부하는 부분으로 놀라운 은혜로 주어진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당연함을 증거하는 내용이 마지막 부분인데 10장 19절에서 마지막 13장 25절입니다. 먼저는 이러한 구원의 역사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당부하고 10장 19절에서 11장 40절 그러나 믿음의 삶은 끊임없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며 12장 1절에서 29절 그러한 실천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행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13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이러한 전체 내용을 중심에서 기록의 목적을 정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흐트러짐을 바로잡고 특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로 세우셨음을 증거하고 이러한 그리스도교의 우월성에 확신을 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보게 되는 첫 부분은 서론이면서도 어떤 선자의 계시보다도 친히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완전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먼저는 불완전한 구약 성경의 여러 모양으로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시려고 하셨던 그림자로서의 계시를 인정하고 물론 여기에 불완전이란 표현은 하나님의 불완전이 아닌 하나님을 알리는 도구로서의 불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역사의 마지막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이 역사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속자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사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어졌음을 증거합니다. 물론 이러한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반드시 그를 바라는 자들에게 다시 오심을 잊지 않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 말씀 중심으로 여러 계시의 목적을 말합니다. 마치 요한복음의 첫마당,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의 복음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과 궁극성을 선포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절대적인 계시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완전하지 못했던 과거의 계시와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에게 알림에 있어서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한다고 해도 사실 완벽하게 하나님을 이해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선택된 옛적의 선자를 통하여 계시를 주었지만 그 선자들조차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사람이 직접 하나님을 뵐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런 이유에서 구약의 계시는 아무리 분명하다고 해도 달빛 아래 보는 정도밖에 이해할 수 없는 데서 달빛 계시라고까지 하였던 것 같습니다. 초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1절 하반절인데 그럼에도 이게 초상들에게는 유대인들의 조상으로 특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은 말 못하는 계시를 줄 수 없는 우상들과는 분명한 구별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믿음의 조상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한 때도 있었음을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선지자들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스라엘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이방의 선지자나 임금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계시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2절 말씀 중심으로 만유의 상속자요 창조자이신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불분명한 계시의 역사를 지나서 이 모든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꼭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확인과 그 최종의 계시자는 만유를 이어받을 상속자이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셨다고 증거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2절 상반절인데 옛적의 선자들 통하여 중략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와 대조되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오셨고 그러므로 이 말씀은 또 최종적인 계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변함이 없는 한 가지는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함으로써 대상은 다르지만 여전히 말씀하시는 살아계시고 자신의 뜻을 끊임없이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뵙는 겁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 완전한 계시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해설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2절 하반절이죠. 여기서 두 가지의 아들의 위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상속은 당연히 아들의 권리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했는데 창조의 근본이시요 원인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한 그리스도론을 역시 그의 옥중서신에서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골로새서 1장 16절이죠. 세 번째로는 우주를 운행하시며 사주의 역사를 이루심을 증거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예수도의 품위와 사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계시면서도 만물을 운행하실 뿐만 아니라 죄인된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죄를 이루시고 영광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구세주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역을 인한 찬양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3절 앞부분인데 하나님의 존재와 인격에 관하여 묘사할 때는 대단히 조심스럽고 또 온전치 못합니다. 영광의 광채나 본체의 형상 같은 것들은 아무리 시적이라고 해도 사람의 언어로는 완전한 묘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도의 영광을 묘사한 저자는 이제 그분의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한 것인데, 이 우주 만물이 저절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주님께서 붙들어 운행하고 계심을 증거합니다. 주님의 선포된 말씀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고 그 이미 선언하신 말씀으로 만물을 운행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만들어진 질서를 따라 운행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창조시부터 이 우주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지속되는 예수도의 사역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역은 두 번째와 셋째입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영광의 보좌를 떠나셔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감당하신 전무후무한 사역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한 예수도의 희생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 내려오심이 죽음을 위하여 낮아진 것이라면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는 표현은 부활하여 승천하신 구속의 완성의 사역입니다. 만약에 예수도께서 대속의 죽음으로 사역을 끝내셨다면 사실 인류에게 더 이상은 소망이 없었을 겁니다. 바울이 여기에 대한 증거하는 내용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범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죽으시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하시려고 살아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역의 완료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특히 이 표현은 신약성경의 그리스도의 승천에 반영되는 시편 110편 1절의 인용입니다.
내 마음에 들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면 역사적으로 정확해야 합니다. 그 책의 내용이 이미 일어난 역사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능력으로 확인할 수 없는 다른 부분은 더욱 믿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확성 하나만으로 영감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일반 문헌에는 나오지 않으므로 확인할 수 없었던 역사적 사건들의 정확성이 증명된다면 그 저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성경에 이와 같은 논리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이 책의 역사적 정확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고고학이 그에 대한 의문을 풀어주었습니다. 고고학은 고대 문명의 유적지와 기념비 같은 유물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고대 도시들의 발굴을 통해 성경에만 언급되었던 고대인과 고대 사건들이 하나씩 그 빛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성경이 역사적으로 정확하지 않다는 주장들이 번번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다음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집트의 포도입니다. 창세기 40장에서 요셉이 바로의 술 맡은 사람이 꾼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사람의 꿈에 포도송이가 나오는데 고대 역사가인 헤로도토스는 이집트에서 포도를 재배하지 않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헤로도토스를 역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역사학의 개념 자체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의 역사는 단순히 일어난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는 수준이었는데 헤로도토스가 역사를 서술하면서 역사학을 단순한 기록이 아닌 해석과 성찰의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역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헤로도토스가 이집트에서는 포도를 재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이 사건의 역사적 정확성에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이집트 무덤에서 포도밭에 거름을 주고 가지를 치고 재배하는 모습이 묘사된 벽화가 발굴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포도즙을 짜고 포도주에 취한 사람의 그림도 나왔습니다. 이를 계기로 사람들은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헤로도토스의 의문을 품게 되고 성경이 올바르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비돔의 벽돌입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바로를 위해 건설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5장에는 이들이 벽돌을 만들 때 처음에는 지플러 만들었으나 후에는 곡초 구루터기를 넣었고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고 벽돌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1883년 고대 비돔성 유적지로 알려진 텔 엘마스쿠타에서 에도드 나빌이 발굴 작업을 했는데 고대 건축물의 가장 하단 벽돌에는 잘게 썬 집이 섞여 있고 중간은 집 대신 갈대가 섞였으며 가장 높은 곳의 벽돌에는 나일강의 진흙 외에는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빌이 발굴한 것이 고대 비돔성이 맞는지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가 발견한 벽돌이 성경의 기록과 일치한다는 사실은 매우 놀랍습니다. 셋째로 헷족속입니다. 성경에는 헷족속에 대한 언급이 48번이나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을 헷족속이 막았다는 기록이 있고 다윗이 헷족속 우리아의 장군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기록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문서 어디에도 헷족속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회의론 자들은 해족속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이 꾸며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876년에 조지 스미스가 소아시아 드자라비스 기념비를 연구하던 중 그 도시가 고대 하티의 수도 갈가마스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또 고고학 연구를 통해 성경에 나오는 해족속이 하티 민족임이 드러났습니다. A.H. 세이스 박사는 이것은 마치 이집트와 아시리아 단어를 혼용해서 쓴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해족속은 실제로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천년 전 고대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넷째로 사르곤 왕입니다. 이사야 20장 1절에 아수르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수르로 보내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르곤 왕에 대한 언급은 이 성경 구절 외에는 어느 문헌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역사상 실제 인물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1843년에 피 보타라는 사람이 고대 니누에를 찾기 위해 코사밭 언덕을 파내려 가다 니누에 대신 사르곤 왕의 궁궐과 호화로운 공예품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유물 가운데 이사야가 언급했던 아스도스의 포유에 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로써 다시 한번 성경이 정확하고 회론자의 주장은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다섯째로 노아의 홍수입니다. 창세기 6장부터 8장까지 인류가 멸망하는 대홍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홍수 사건을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고대 신화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산지에 있는 여러 홍수 전설들이 창세기에 나오는 홍수 사건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한 학자는 홍수 전설이 전 세계적으로 88개나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홍수 전설은 서로 많이 다르고 성경 홍수 기록과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대부분 홍수 전설에서 전 세계적인 홍수로 사람과 다른 생물들이 죽었다는 점과 방주 덕분에 홍수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홍수 전설 가운데는 영웅이 방주에서 나오기 전 새들을 밖으로 날려보낸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살아남은 사람들이 신들에게 희생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도 성경의 기록과 놀랍도록 비슷한 기록이 니니웨의 아수파니팔 고대 도서관의 점토판에 기록된 갈가마스 서사시에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경의 기록과는 많이 다르지만 비슷한 점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여기 나오는 서사시를 보면 우트나 피슈팀이라는 영웅이 등장하는데 신들로부터 배를 만들어 그 안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의 씨를 넣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서사시를 보면 사람들의 죄 때문에 홍수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신들이 알려준 규격도로 배를 짓고 역청으로 틈을 막았습니다. 때가 되어 그와 그의 가족이 배 안으로 들어가자 7일간 무서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후에 물이 빠지자 그들이 탄 배가 니스르 산에 닿았습니다. 우트나 피슈팀이 비둘기를 날려보냈는데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제비를 날렸습니다. 제비도 돌아왔습니다. 그 후 까마귀를 보냈는데 그 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배에서 안전하게 내린 후 신들에게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아는 분이라면 이 전설과 성경 기록의 유사성을 바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유사성이 어떻게 생길 수 있었을까요? 우연이라고 말하기는 두 기록 사이에 유사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갈가미스 서사시에 나오는 홍수 전설과 성경 홍수 기록의 차이점이 있지만 전혀 다른 사건을 근거로 두 기록이 쓰였다 하기에는 차이점이 너무나 적습니다. 이것은 한 사건을 서로 다르게 서술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성경 외의 홍수 기록에는 사실에 대한 왜곡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지만 전 세계에 산재한 수많은 홍수 전설은 노아의 홍수가 회의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람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뒷받침해 줍니다. 여기서 참고로 홍수 전설과는 다른 이야기지만 고고학자들은 고대 도시 몇 군데서 대홍수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아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수사에서는 두 문명의 지층 사이에서 1.5m나 되는 단단한 진흙 퇴적층이 나왔습니다. 이 진흙 퇴적층의 특징을 살펴보니 이것은 국지적인 홍수가 아니라 수사를 완전히 파괴한 대홍수가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의 옛 고향 우르에서도 두께가 2.4m나 되는 단단한 진흙 퇴적층이 나왔습니다. 여섯째로 히스기야의 저항입니다. 아마도 유다 왕국에서 가장 위대한 왕은 아수르의 굴레를 물리친 히스기야 왕일 것입니다. 주전 701년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히스기야가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과 19장에 나오는 기록대로 산헤립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러나 수적으로 월등한 군사력 우세에도 불구하고 산헤립 왕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니느웨로 철수해야만 했습니다. 산헤립의 실패는 그가 점토 원주에 새긴 8번에 걸친 출정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승리한 것처럼 미화하긴 했지만 히스기야에 대해서는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나는 그의 도성 예루살렘 안에 그를 새장에 갇힌 새처럼 가두었다. 그의 이 기록은 예루살렘이 산헤립에게 함락되지 않았다는 성경의 기록을 확증해 줍니다. 일곱째로 총독 석유오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7절에 구브로우 총독 석유오 바울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개혁성경에 구브로우로 나오는 지명은 현재 키프로스를 가리킵니다. 구브로우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곳이었기 때문에 석유오 바울은 당시 그 지방의 총독이었습니다. 이 구브로우 섬에서 동전이 발견되었는데 그 동전에 바울 총독 하에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 동전은 클라디우스 황제 제13년의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사도 바울이 석유오 바울에게 그리스도교를 전한 때와 같은 시기입니다. 여덟 번째, 역사학자들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를 믿지 않는 역사학자들 가운데서도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사건을 실제로 증명한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1세기에 살았던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성경에 나오는 사건을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과 4절에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자기 형제 빌립의 아내 헤로데아의 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헤로데아를 아내로 취한 것이 옳지 않다고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세푸스는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해설했습니다. 원래 헤로데아는 헤롯의 형제인 빌립과 결혼했는데 그와 이혼하고 헤롯과 혼인했다. 이 불법적인 결혼이 바로 세례 요한이 헤롯을 책망한 원인이었다. 요세푸스의 이 기록과 마태복음서의 내용은 서로 보완하면서 같은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불일치의 해소를 들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일이 후에 자세한 조사를 통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것만큼 신빙성을 확증해 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얼른 보기에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기록은 글을 쓴 사람들이 처음부터 서로 결탁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팔레스타인을 통치했던 한 가족이 그 좋은 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던 당시에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던 헤롯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는 그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2절에 헤롯 왕이 다시 등장하고 그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입니다. 헤롯 왕이 이미 죽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요세푸스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헤롯의 손자라고 확인해 줌으로써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사실을 기록함에 오류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는 로마 제국의 군주인 가이사 아구스도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디베르 황제 즉위 제15년에 그의 사역을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구스도가 더 이상 권좌에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5장 21절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체포에 대해 아구스도에게 상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른 보면 이것은 서로 모순되는 기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알려진 역사적 사실과 대조하면서 자세히 살펴보면 그 당시 황제는 네로인데 그의 본명은 가이사 아구스도 네로였습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이를 굳이 구분해서 설명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제1세기 독자들은 두 사람의 이름이 모두 아구스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 기록들이 이처럼 모두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직 아니지만 고고학자들이 고대 문명을 발굴하면서 성경의 기록이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적 정확성은 오랫동안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적 발굴들이 이런 공격이 설자리를 잃게 만들고 있으며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임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